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올림픽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던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을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이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한 측의 연습 일정과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훈련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례대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 협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습을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외 기동 연습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1일부터 4주 동안,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는 다음 달 중순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특사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돼야 한다는 걸 이해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예술단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평양을 방문해 두 차례 공연합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공연 일정과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예술단은 160여 명으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연, 서현 등 유명 가수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며 실무 협의와 사전 점검을 위해서 한국 대표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실무 접촉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첫 공연은 한국 가수들이 대중가요 중심으로 공연하고 두 번째 공연은 북한 가수들과 협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실무 접촉 수석 대표를 맡은 가수 윤상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서와 똑같은 감동과 어색하지 않음을 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숙제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미국 방문은 아랍의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를 각각 대표하는 사우디와 이란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회동이 진전을 위한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란의 행위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이슬람권 최대의 미 동맹이자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앞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를 옛 나치 정권의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당연히 핵무기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해 왕위 계승을 다투던 왕자들과 측근들을 부패 혐의로 체포하고 전통을 파괴하는 급진적인 정책으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의 인민대배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폐막 연설에서 중국이 성공을 위한 올바른 궤도에 올라있다며 역사가 이를 증명했고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측근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며 사실상 장기 집권을 위한 체제를 다졌습니다. 전인대는 앞서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리 과장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승자는 없다며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업체인 우버가 북미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지난 18일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템피에서 이 업체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나왔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등 교통당국은 조사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이 인공지능을 통해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곳으로 현재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VOA 뉴스 김영근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핀란드에서 열린 미국 전직 대사와 북한 외무성 관리 등이 참석한 반관 반민 대화. 국무부는 미국 정부와 무관한 행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에 대화 제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에 들어간 미국. 특별한 환경에서 열리는 만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핀란드에서 미국 전직 대사와 북한 외무성 관리 등이 참석한 반관 반민 대화가 열린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와 무관한 행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핀란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화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this meeting.
캐틴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핀란드에서 미국, 한국, 북한 3자 간 반관 반민 대화가 열린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번 대화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탐색적 성격을 갖는지 또 현지에서 미북 당국자 간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민간 차원의 트랙2 회동은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미국 정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미북 반관 반민 접촉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관련이 없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국무부가 해당 대화에 참석했던 전직 관리 등 미국 측 대표들로부터 따로 브리핑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토마스 하버드 전 주한미국 대사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은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한국 측은 대사 출신 전직 외교부 관리와 군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대화 제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화가 열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향을 밝히면서 미국에 대화 제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미국 전직 당국자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켈리 맥사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9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미국 진보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겠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무기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시간 벌기용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I do think that one way that the North Koreans could potentially use diplomacy against us is to try to draw out diplomacy.
맥사맨 전 차관보 대행은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더라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the ICBM clock is working against us. We have to be able to move forward. What kinds of things they need to have in place in the event that they do achieve an ICBM capability?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큰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견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역내 불안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very many chances at this. And I think if it goes badly, then I think we are on a trajectory that is much more
또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다가설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중단과 핵확산 방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의 복귀 등이 그 예입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를 포함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회담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자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no discussion of incentives yet. I don't believe the I don't believe it's going to be just the removal of sanctions is going to be enough.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협상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막상 정부 내 협상을 주도할 만한 경험자가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협상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정부를 떠났다면서 적합한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am more concerned by is there aren't a lot of people in the government that have had experience. There's nothing like experience. And it doesn't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동북아 미래는 한국의 손에 달려 있고 한국은 그 역할을 해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사맨 전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합의로 규정한 이란 핵 합의를 실제로 파기한다면 향후 진행될 북한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럴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 협상 의지를 저지할 뿐 아니라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춘 국제사회가 미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은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열리는 만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미북 정상회담이 특별한 환경에서 열린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정상회담 개최가 최고위급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톱다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정상회담은 통상 실무 관리들과 강요급 수준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최종 단계로 열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전 행사일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준비에만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모든 절차를 뛰어넘은 것이어서 준비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상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극도로 폐쇄적인 정권인데다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행정부 관리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과거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줄곧 위반한 예측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회담 준비 기간이 두 달 남짓으로 매우 짧은 것도 큰 제약 요인입니다.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한다는 것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게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두 달여 정도 남은 기간 양측이 실무 또는 고위급 수준에서 몇 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게 될 겁니다. 시기와 장소 등 합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당장 비핵화 문제만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의지만 확인한 상황이어서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위한 세부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결국 정상회담 이후 실무자들이 장기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앞서 말한 대로 회담 결정이 톱다운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행도 통상적인 과정을 거꾸로 밟게 되는 겁니다.
네.
가령 핵시설 동결과 사찰을 어떻게 실시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조율돼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정상회담과 관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즉흥적인 스타일을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사전에 준비된 자료와는 다른 발언이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아시아 전문가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회담 준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하고 A, B, C 안을 전달해도 정작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돌출적인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준비에 가장 큰 복병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도 한국 등 동맹국들과 의견 조율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예,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 수장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한일 세 나라가 양자 또는 삼자 간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핀란드에서 북한과 핀란드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고요. 이어서 북한의 최강일 외무성 국장이죠. 미국과 한국의 전직 정부 관리들이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정상회담과 관련인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련이 있죠. 특히 북한과 핀란드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실제로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정상회담에 앞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미국은 또 북한 측에서 최강일 외무선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과 남북한 관계자들의 접촉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이 올해 들어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조와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총 16건입니다. 크게 보면 제재 강화, 여행 제한, 그리고 인권법 재승인, 선제 타격 제한 등 4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상하원의 공동으로 발의돼 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은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상하원의 유사 법안 형태로 각각 2건씩 총 4건이 상정됐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른 법안들에 비해 지지 의원 수도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심의에 탄력을 받던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이 최근 들어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밝혔어도 제재를 통한 압박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회 내 기조와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입니다. 크리스 벤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됐으며 짧게는 브링크 액트라 불립니다.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청 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대북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법안 최초 발의 당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의회 인식 조항이 양당 합의를 거치며 돌연 삭제돼 주목받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브링크헤트는 지난해 11월 초 상원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상원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표결에 붙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법안 대표 발의자인 벤홀런 의원은 VOA에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브링크헤트가 가능한 빨리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toughen our enforcement efforts with respect to sanctions.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Congress pass the Brink Act. It passed, as you know, on a unanimous bipartisan vote. And we're...
올 들어선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다른 북한 관련 법안들과 달리 브링크 행트는 그러나 지난 1월 중순과 말 두 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본회의 표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으며 심의조차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브링크 행트와 유사한 하원 법안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법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외교위로 넘겨졌지만 상원에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원에는 브링크 액트 외에 또 다른 대북 제재 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짧게는 리드 액트라 불립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브링크 액트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고 미 행정부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 것, 그리고 국무부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브링크 액트엔 없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을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미 외교 공간 수를 줄이는 등 외교적,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브링크 액트보다 다소 포괄적인 압박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드 액트 역시 지난해 12월 초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있으며 심의조차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인 하원의 리드 액트는 하원 외교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리드 액트를 대표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지난 9일 VOA에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나타낸 이유는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he sanctions are beginning to work. Kim Jong-un is beginning to feel the pressure from not just the United States sanctions, but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Nations around the globe are denying and depriving elites of Pyongyang their luxury goods and other items.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의 기조와 달리 제재 강화 법안들이 속도를 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원은행이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지난달 초 VOA에 일부 상원 의원들이 브링크 액트에 추가할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issue is some senators seem to be to not want this on the floor unless they can get some provisions that they want, and that's what the
또 브링크 행트를 상원 본회의 표결에 넘기기 전 추가 제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2개에서 3개 정도가 추가될 것이며 에너지 제재가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보통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여러 상정됐을 때 하나의 법안으로 마련해 통과시키기 때문에 브링크 액트와 리드 액트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정돼 있는 법안 처리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올 들어 북한을 특정해 발의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는 북한 수용소 시스템 규탄 결의안만이 올해 상정된 유일한 안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예술단이 4월 초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은 오늘 실무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은 20일 가수 조용필 씨와 윤도현 씨 등이 포함된 예술단이 4월 초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남측 수석 대표로 나선 윤상 음악감독의 발표 내용입니다.
남측은 16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북측에 파견한다. 남측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YB, 백지영, 또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의 가수가 포함됩니다.
박형일 통일부 국장에 따르면 160여 명에는 지원 인원과 기자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측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나흘간 평양을 방문해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두 차례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 점검단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공연과 관련 사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술단 이동 경로는 서해 항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북측은 한국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선곡 등 기타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상 대표는 밝혔습니다.
선곡에 관한 부분도 오늘 사실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가하는 아티스트들의 성향에서 또 그들이 원하는 곡과 우리가 원하는 곡들에 대한 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정치적인 걸 떠나서 잘 모르는 노래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건 무리 없이 지금 남은 일정 동안 충분히 잘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수석 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와 박형일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대표단장으로 김순호 행정부 단장과 안정우 무대감독이 나왔습니다. 한국예술단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지난 2008년 6월 금강산에서 펼쳐진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공연 이후 10년 만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경우 매우 중요한 외교적 관여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대립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회담이 잘못될 경우 미한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 주재한 버시바우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개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would be more optimistic if the North Koreans made these positions clear in their own words.
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던 비핵화 문제를 놓고 대화하겠다는 것, 또 협상 기간 동안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건 상당히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 당국자들이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과 중국 마오쩌둥의 만남이 비교 대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엔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전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적대국 정상을 만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Well, I'm not aware of any back channel or secret negotiations at this stage. The model that
지금 단계에서 비밀리에 북한과 외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문을 연 키신저 모델을 반드시 북한 문제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회담 준비는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이 같은 목표를 갖고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 없는 불편한 회동에서 끝나고 맙니다. 저는 실무자 간 사전 협상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확실히 합의하기 전까지는 미북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I fear that a failure of the summit, particularly if it's seen as based on
북한이 말한 비핵화 관련 약속을 오해한 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면 미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직전 군사적 옵션 이야기가 나돌던 때보다 더 안 좋을 겁니다. 미북 정상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고 성사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외교적 실패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에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면에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 대북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북한 문제에 있어 CIA의 역할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Both in Europe and in Asia, recognize that Pompeo is a familiar.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폼페오는 CIA 국장이라는 직함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은 협상에 있어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국무부 수장으로서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데 문제는 폼페오가 이끌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 때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를 거라는 겁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런 빠른 변화가 이뤄져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원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폼페오에 대한 인준을 마칠 겁니다. 그럼 폼페오는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어떤 협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미리 윤곽을 그려놔야 합니다.
폼페오 국장이 국무장관 자리에 앉게 되면 행정부 분위기가 더욱 강경 노선으로 기울까요?
I'm not worried at this point of any major shift in toward a more hawkish.
현재로서는 매파 성향으로 크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폼페오 국장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체적 전략에 있어서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거의 비슷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게 최대 압박과 외교적 관여였고 지금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경파인 폼페오 국장이 국무부를 책임지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매파 중심으로 돌아간다든지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대화 또 미북 대화를 앞두고 주한미국 대사가 1년 넘게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Well, indeed, we not only need an ambassador in South Korea as quickly as possible, but
주한미국 대사가 시급하게 지명돼야 하는 것만큼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게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가 협상팀을 구성하는 것도 급합니다. 사실 미북 대화를 앞두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전문가 발탁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빨리 선발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시간과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네, 북한이 파키스탄에서도 자국 외교 공간에 대한 인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에 공식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대사관을 이용해 불법 외화 수익을 거두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파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외교 공간의 불법 임대 활동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16일 공개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개의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임대하거나 소유한 부지를 외교나 영사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문가 패널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파키스탄 정부에 여러 건의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키스탄에 소유한 부지에서 정확히 어떤 활동을 벌이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포함한 나라들에서 북한이 외교 부지를 외교나 영사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임대하는 문제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북한이 외교 공간을 주류 밀매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해 기존에 알려진 불법 주류 판매와는 다른 활동을 지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불법 임대 활동을 벌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대사관 부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아와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의 현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대사관 부지를 임대 중인 두 개 사업체에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공관을 비울 것을 요구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유일한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올해 1월 여전히 북한 대사 공관에 대한 임대 광고가 게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사업체는 자신들이 임대한 공관 부지를 보수하는 조건으로 40개월의 임대료를 유예받았으며 아직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임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리아 외무부는 평양 주재 자국 대사관 이용과 관련해 북한 측과 상호 협정을 맺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특정 회사의 기존 계약이나 경제적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 같은 임대 행위가 불가리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사관 부지가 숙박시설로 운영되어 온 독일 역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대사관 부지를 임대해 유스 호스텔을 운영하는 회사 등에 이 같은 행위가 안보리 결의는 물론 유럽연합의 대북제재법에도 위반된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10일 북한 대사관은 부지를 임대 중인 두 개의 회사와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약 한 달 뒤인 9월 30일까지 공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이 계약 파기를 거부하고 법정 소송을 위협하면서 현재 독일 중앙세관국이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루마니아 역시 여전히 임대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두 개의 회사가 각각 2001년과 2011년부터 북한 대사관 부지를 임대했고 이후 이들 회사들이 최소 27개 개인과 기관에 해당 부지를 재임대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이어 이 중 한 개 회사는 매월 4만 6천 달러를 월 임대료로 지불했지만 지난해 4월 10일 이후 모든 지급을 중단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공관을 비워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회사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부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임대와 재임대 계약은 파기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임대 행위 근절에 가장 많은 진척을 보인 나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폴란드 정부로부터 지난 1월 15일을 기준으로 수도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에 입주했던 9개 기업 중 8개가 임대 계약을 파기했고 나머지 1개 기업도 조만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대사관 주소지를 둔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된 사실도 통보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해 북한 대사관 측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외교 공관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고 입주 기업들에도 관련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연설에서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할 거라면서 미국과 서방을 비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이 타이완 여행법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사정 보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들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전인대 폐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전인대 폐막식에서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30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네.
연설 주제는 두 갈래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까지 아울러서 중국을 확실히 통합시키겠다라면서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중국의 통합을 특히 강조를 했네요.
예, 시 주석은 이 중국의 부흥은 중화민족의 최대 염원이라면서 그 핵심은 국가의 통일이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의 아들, 딸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영토도 절대로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될 가능성도 없다면서 어떤 국가 분열 행위나 꼼수도 실패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치의 영토도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예, 홍콩과 타이완 등지 독립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를 풀이되는데요. 시 주석은 특히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 힘줘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의 공식을 꾸준히 견지하겠다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구의 공식이란 건요. 중국 본토와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1992년 합의를 가리키는데요. 이 타이완이 체제는 다르지만 중국에 속한 지역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시 주석은 이런 상황을 해치려는 시도는 인민의 규탄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 주석 연설에 대해서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 주석 연설이 우선은 이 독립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지만 남중국해 문제와 양안 관계에 간섭하지 말라는 미국과 서방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중국어권 매체들과 외신들이 분석했습니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 주석이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예고했다라고 전했고요. 미국의 CNN 방송도 시 주석이 집권 2기를 관통할 강경한 대외 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힌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된 중국의 전인대 어떤 것들이 또 결정이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한 2주 동안 진행된 13기 전인대 의결 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개헌입니다.
네.
14년 만에 중국 헌법의 21개 조항을 고쳤는데요. 특히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앤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주석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3선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본인 의지와 향후 국제 중국 정세에 따라서 종신 집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국가 고위직 인사도 함께 진행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인대는 인민대표들이 매년 모이는 중국의 의회격이지만요. 정부 주요 인사 권한과 조직 개편권까지 가진 독특한 기구인데요. 예,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행정부격인 국무원 총리와 각 부장 장관이죠. 이런 고위 인사들을 선출하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는 인민대표 만장일치로 시진핑 주석을 다시 한번 국가주석으로 뽑았고요. 또 68살 이상이면 새로운 공직에 나서지 않는다는 7상8하 연령 제한 불문율에 따라서 정계에서 은퇴했던 시 주석의 최측근이죠. 이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를 국가부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또 국무원에서는 리커창 총리를 재선출하고 또 한정, 류허, 후춘화, 순춘난 등 부총리도 4명 인선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에 재선이 돼서 집권 2기를 이미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당 총석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국가 주석에 재선된 겁니다. 이 중국은 당이 국가 조직을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당 총서기가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고요.
네.
국가 주석은 이 헌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 근대사에서 최고 통치자였지만 국가 주석은 아니었던 사람도 있는데요. 덩샤오핑이 대표적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 전인대 연설 또 정협의 정치 결의에서 타이완 문제를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요. 이 타이완 여행법안에 서명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이 미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만장일치 통과할 때마다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타이완 여행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양안 관계는 물론이고요. 미국과 중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주요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 있는 타이완 여행법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정부 관료들과 군 고위 지휘관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당국자들과 공식 회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타이완 관료들도 미국에 와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타이완 경제문화 대표부를 비롯한 미국 주재 타이완 정부 기구들이 미 당국과 협력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일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위 조약도 폐기하고 양측 정부 당국자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제한했는데요. 이후 양자 간 교류가 종종 이어졌지만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려해서 낮은 수준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백악관은 이 타이완 여행법이 미국과 타이완 공무원들이 모든 수준에서 자유롭게 상호 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라고 지난주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요, 낮은 수준에서만 진행됐던 미국과 타이완 당국의 교류를 모든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폐기하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은데요. 이 타이완 중앙통신이 그런 질문을 미 국무부에 보냈는데요.
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또 미중 3개 연합 공보를 계속해서 존중한다라고 국무부 측이 답변했습니다. 이 3개 연합 공보란 건요, 지난 1979년 미중 외교관계 수립 당시에 맺은 기본 합의 문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여행법 발효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지 아닌지와 관련이 없다는 게 미국 정부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과 타이완 당국자들의 뭐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네요.
예, 마침 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측근인 천쥐 가오슝 시장이 미국에 와 있습니다.
네.
이 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여행법에 서명한 다음 날인 지난주 토요일 뉴욕으로 입국해서 지금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미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을 비공개로 만나고 미 의회 의원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라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오늘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차이잉원 총통 측근이라면 상당히 고위급 인사군요.
예, 천 시장은 현재 총통부 비서장,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요 백악관 비서실장과 같은 직책에 내정된 상태라고 타이완 언론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일정은 타이완 여행법 발효 이전부터 계획됐던 것이고 천 시장이 차이잉원 총통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미국에 온 것도 아니라고 현지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때가 때인 만큼 천 시장의 방미 행보는 이 타이완 여행법 시행의 그 방향과 효과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걸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이오피드, 오피오이드 문제 어떻게 네. 된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미 동북부 뉴햄프셔주 맨체스터를 방문하고 이 오피오이드 대책을 밝혔습니다. 이 뉴햄프셔주는 미국 안에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오피오이드가 그 주요 원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린 세대에 마약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마약 중독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 방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예, 무엇보다 마약 거래상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마약 거래상을 사형에 처하는 나라에는 마약 중독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면서 아주 강경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연방법은요, 마약과 관련해서 마약 유통과 관련된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사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연설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법을 바꾸려면 의회가 또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의회에서 사형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고요. 그런다고 해도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서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인데요. 또 사실 요즘 미국에서는 이 사형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 밖에 오피오이드 대책으로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네, 앞으로 3년 동안 오피오이드 처방을 한 30% 줄이는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위해서 세액회계연도 예산안에 60억 달러를 배정하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국적 차원의 처방약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오피오이드 해독제인 날록손 공급을 늘리는 방안, 또 오피오이드 중독자에 대한 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밝혔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 방안까지 만들게 되는지, 이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한지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매일 116명이 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미 질병예방센터인 CDC의 통계를 보면은요, 지난 2016년에만 한 6만 4천 명이 이 약물 과용으로 숨졌는데요.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바로 이 오피오이드 남용에 따른 겁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8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에는 7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10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10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해도 대부분 지역이 흐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8도. 개성 아침에는 영상 1도, 낮에는 8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상 5도. 원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상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도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월 20일 화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올림픽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던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을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이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한 측의 연습 일정과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훈련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례대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습을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외 기동 연습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는 다음 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열릴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서 훈련이 평창올림픽과 겹치지 않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대북특사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예술단이 오늘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 동안 평양을 방문해 두 차례 공연합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공연 일정과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예술단은 160여 명으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 유명 가수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며 실무 협의와 사전 점검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실무 접촉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첫 공연은 한국 가수들이 대중가요 중심으로 공연하고 두 번째 공연은 북한 가수들과 협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실무 접촉 수석 대표를 맡은 가수 윤상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서와 똑같은 감동과 어색하지 않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숙제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판문점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오늘 실무 접촉에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대표 단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미국 방문은 아랍의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를 각각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회동이 진전을 위한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란의 행위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폐막 연설에서 중국이 성공을 위한 올바른 궤도에 올라있다면서 역사가 이를 증명했고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측근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며 사실상 장기 집권을 위한 체제를 다졌습니다. 전인대는 앞서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승자가 없다며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업체인 우버가 북미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8일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이 업체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인 49살 여성을 치었으며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도로에 진입해 자율주행차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등 교통당국은 조사팀을 현장에 보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 중 충돌 등 사고를 낸 적은 있지만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은경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